사무엘상 14장 44절부터 4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무엘상 13장은 사울이 전쟁했던 내용이 나오고요. 지금 읽고 있는 14장은 요나단이 전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크게 보면 13장과 14장이 동일한 순서, 동일한 배치,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다만 내용만 좀 반대입니다. 그래서 13장 내용을 이렇게 다시 생각해보면 맨 앞부분, 중간 부분 좀 건너뛰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13장에 우선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행동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무엘이 찾아와서 사울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묻고 그 위에 사무엘이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제 그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읽고 있는 14장도 마찬가지예요. 14장을 보면 요나단이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막대기로 꿀을 찍어먹는 행동을 하는 게 나오고요. 이와 관련해서 왕이었던 사울과 요나단 사이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지금 읽은 본문이죠. 이 본문은 사울왕이 자기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본문을 좀 크게 보자면 13장에 나왔던 선지자 사무엘이 불순종한 사울왕에게 뭐라고 심판을 선포했는지 그 내용을 잘 생각해보면 그것과 지금 내용이 서로 맞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지금 본문은 사울왕이 아들에게 심판을 하는 내용이니까요. 44절, 45절, 46절 짧게 돼 있지만 44절을 보면 사울왕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나와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거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아들이 잘못했다고 아들에게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게 진짜 아빠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차라리 네가 반드시 죽어야 되지만 내가 대신 죽겠다든지 뭐 이런 모르겠는데 잘 이해는 안 갑니다. 여하튼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45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반응을 하죠. 백성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 요나단이 뭐 그리 잘못했다고, 요나단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나 큰 구원을 행했는데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하고서는 백성들이 요나단을 변호해주고 실제로 보호해서 요나단이 죽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맨 끝에 46절에 보면 이래 결국에 어떻게 되었느냐. 블레셋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고요. 사울은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사건 자체는 이렇게 어렵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 44절, 45절, 46절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해서 맨 마지막 결과와 관련해서 각각 우리가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지를 좀 보려고 해요. 일단 사울이 했던 행동을 보려고 해요. 44절에 보면 사울의 행동이 나오면서 동시에 사울이 요나단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가 나오거든요. 사울은 요나단에게 44절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죠. 그러니까 뒤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요나단은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맞이해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사울은 요나단이 어떤 행동을 했다 이 이야기는 생략을 하고 결국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 결과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마음속에는 어떤 행동 마음이 있냐면 내가 내렸던 명령을 네가 어겨? 그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이제 이런 생각, 평가가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가 반드시 죽을 거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 사울이 이렇게 요나단에게 선포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울은 왕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까 이렇게 심판 선포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면 우선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게 이런 심판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요나단 심판하는 게 나의 뜻이니까 네가 가서 그렇게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또 네가 명령했던 것을 불순종하는 사람은 네 마음대로 처분해도 좋다 이렇게 권한을 주신 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어제도 그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울이 지금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너 반드시 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왕이니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거는 월권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는 권한을 자기가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사울이 했던 이 선포는, 요나단에게 줄 거라고 했던 선포는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내리시는 심판 선포가 아닙니다. 이건 사울왕이 개인적으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이 하고 있는 것을 내용만 놓고서 아 이게 심판이 선포되었는가 보다. 아니에요. 사울이 분이 나서 화가 나서 원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할 권한도 없는데 자기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화가 난 걸 참지 못해서 개인적으로 저주를 막 쏟아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이런 저주를 받는 것 자체도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성격을 명확하게 이해하면 별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온갖 말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까지 게 뭐 두렵습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합당한 어떤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울의 온전하게 행동하진 않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걸 보면서 늘 이야기하듯이 사울이 선포하고 있는 네가 반드시 죽는다고 했던 이 선포는 굉장히 지나치고 과도하죠. 굉장히 과도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3장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사울왕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신 명령이 있는데 사울이 불순종을 했어요.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했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심판 선포했냐면 두 가지 선포를 했는데 첫 번째는 네 나라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는 네 왕위를 내가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울왕은 명확하게 하나님 뜻을 어겼잖아요. 명령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때 이런 선포를 사무엘이 했는데 지금은 어떠냐. 하나님 명령도 아니고 사울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내렸던 명령인데 금식하면서 전쟁하라고 그걸 어겼다고 해서 심판을 막 선포하는데 저주를 쏟아붓는데 그 내용이 어떠냐면 사울왕 자신이 받았던 것보다 훨씬 과도한 그런 내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하나님 명령에 불복종한 사람도 한 20, 30 정도에 해당하는 심판을 선포받았는데 사울왕이 자기 마음에 뒤틀린다고 자기 뜻대로 안 해줬다고 해서 막 90, 100에 해당하는 그런 저주를 쏟아부으니까 지나치고 과도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 큰 죄를 저질렀을 때 받는 심판보다 더 큰 무언가를 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우리 다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애를 때려본 적이 없으신 분은 모르시겠지만 애가 뭘 잘못해서 매질을 했다, 때렸다 그러면 애가 압니다. 지금 부당하게 매질을 당하고 있는지 자기가 잘못해서 적절한 훈계를 받고 있는지 사실은 압니다. 애를 때릴 때 사실은 다섯 대까지만 때려야 되는데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아빠가 분이 나서 애를 열 대를 때리면 애가 다섯 대까지는 참고 있다가 여섯 대부터는 뒤를 돌아보죠. 지금부터 내가 맞으면 내가 아닌데 왜 더 때리지? 이거 쳐다본다. 지금 사울왕이 하고 있는 행동은 상당히 옳지 않은 자기 감정대로만 뭔가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행동할 때 요나단은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아버지가 자기한테 막 저주를 쏟아붓잖아요. 요나단은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입을 꾹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뭐 아버지한테 당신이 이렇게 하느냐 당신이 아버지가 맞느냐 뭐 이런 행동하지 않아요. 그냥 꾹 참고 가만히 있습니다. 사실은 사울왕이 뭐라고 떠들든지 간에 그대로 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게 무슨 권위가 있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거나 그렇게 될 것도 아니니까 그냥 너는 떠들어라 하고 싶은 대로 다 이야기를 해라. 그러나 그 말에 그만큼의 무게를 두지 않고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를 보자고요. 백성들이 했던 행동에 대한 내용이 45절에 나옵니다. 백성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해요. 하나는 요나단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걸 해석을 곁들여서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맞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예요.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을 가져다 준 사람입니다. 이게 백성들이 요나단의 행동을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요나단을 향해서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사람 이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은 사람 이렇게 이해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을 가져다 준 사람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감당했던 사람 믿음으로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나단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 게 합당하다고 보냐면 죽겠나이까 결단도 그렇지 아니하리. 절대로 죽지 않을 겁니다. 백성들이 사울왕의 말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는 거죠. 당신이 이야기한 것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해요. 이 두 번째 이야기할 때는 순서를 바꿔서 이야기를 해요. 어떤 결과를 맞을 것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죽는 것은 그만두고 그건 당연히 없는 일이고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참 우리가 아침에 머리만 감아도 머리가 많이 빠지는 판인데 절대로 요나단은 머리카락 하나도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럼 그렇게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냐. 요나단이 어떤 사람인지를 백성들이 해석하고 말하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요나단에서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 이렇게 백성들이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요나단의 행동을 해석을 해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전쟁을 감당했고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바로 요나단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45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요나단이 죽을까요? 1번 이렇게 해야 됩니다. 1번 백성들이 가서 왕의 명령을 들었으니까 다 돌로 쳐 죽이거나 2번 아니면 사울왕의 군인들이 가서 요나단을 칼을 뽑아가지고서는 요나단을 칼로 베어 죽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해야 될 백성들이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요나단을 죽입니까? 백성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막상 정말로 요나단이 사울의 말처럼 죽임을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울이 직접 요나단을 죽여야 됩니다. 근데 차마 그렇게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요나단이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말했던 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왕 앞에서 사울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왕의 편을 들지 않고 요나단의 편을 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놓고 보면 백성들이 사울왕보다 훨씬 더 현명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자 마지막 결과가 어떤지를 볼게요. 4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과인데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전쟁하던 걸 중단한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니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울은 전쟁하는 걸 멈추고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사울도 전쟁을 멈추고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도 멈추고 돌아간 거예요. 자, 이게 현실적으로만 놓고 보면 지금 전쟁을 하다가 전쟁이 멈춰졌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있었잖아요. 뭐 심지어 사울조차도 블레셋을 추격해 올라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리자. 우리가 이 땅을 다 정복하자. 이렇게 하는 판이었으니까 사실 밀고 올라가서 계속 전쟁을 했으면 승리할 수 있었는데 그 승리하지 못하고 전쟁이 지금 중단이 된 거예요. 눈앞에 있는 승리를 다 놓쳐버리고 그냥 원래 자기 집으로 사울도 블레셋도 돌아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다 잡은 떡을 놓치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려고 했는데 그걸 받아먹지도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지경이 되었는가? 만약 이스라엘이 전쟁을 계속해서 승리를 더 많이 얻으려고 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뭐 우리가 항상 던져보는 질문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별로 좋지 못해요. 이런 좋지 못한 상황을 만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 블레셋을 향해서 더 큰 승리를 얻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려면 지금 요나단이 문제를 일으킨 거니까 요나단이 꿀을 안 먹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사울의 관점인 거죠. 만약에 전쟁을 계속 가고 승리를 계속 얻으려면 어떻게 써야 됩니까? 대답은 간단해요. 사울이 회개했어야 됩니다. 사울이 처음에 명령을 내릴 때에 전쟁할 때 금식하면서 전쟁하자 그런 명령을 안 내렸어야 돼요. 그리고 이미 그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그거 빨리 회개하고 거두어들였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 승리를 얻지 못하고 사울이 돌아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울 자신에게 있어요. 사울 자신이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승리를 놓치고 자기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돌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갔을까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막 의기양양해서 돌아갔을까요? 천만에요. 백성들이 다 사울에게 반기를 들고 있잖아요. 백성들 중에 아무도 사울 편을 안 들고 다 요나단 편을 들고 있잖아요. 그 상황을 보고서 내가 이까지가 전쟁에서 뭐하나 그리고서는 탁 털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전쟁에서 일정 부분 승리하긴 했지만 무슨 힘이 남아있겠습니까? 무슨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여기서 회개하고 전쟁을 더 감당하고 승리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처음에 14장을 나누기 시작하면서부터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14장은 사울왕이 어떤 점에서 어리석고 악한 왕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중 두 번째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리더이고 어떤 사람이 직분자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면 악한 리더이고 악한 직분자인가. 그 모습을 전형을 지금 이 장면에서 보여줘요. 사울이 별로 아름답지 못하죠. 왜 이런 모습이 되었는가? 사울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인가? 악한 리더에 불과한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어리석은 자기 고집을. 그것도 끝까지 어리석은 자기 고집을 부립니다. 처음에 금식하면서 전쟁하자고 했죠.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런 명령하면. 자기 뜻대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대답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색출해내자 이러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가 회개했어야죠. 그리고 나서 자기 아들 요나단이 딱 범인처럼 잡혀 들어왔잖아요. 사울 눈에 보면 요나단 때문에 문제가 다 틀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한테 너 반드시 죽는다고 선포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몽땅 다 자기 고집대로 행동을 해요. 근데 자기 고집이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몽땅 다 자기 고집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바람이 있다면,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44절에 보면 요나단한테 네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44절 부분을 빡빡 지운 다음에 사울이 회개했다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사람이 참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지경이 될 때는 딱 한 번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는데 줄기차게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얼른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회개하는 거 상당히 쪽팔린 일입니다. 내가 여지껏 주장하던 것을 거꾸로 뒤집어야 되니까요. 그래도 그게 살 길입니다. 내가 가던 길을 그만두고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바꾸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항상 가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본문에 보면 사울이 등장하고 백성이 등장하고 블레셋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근데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렸던 해석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된다. 사울왕이 어떻게 적당히 행동을 하지? 백성들조차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시면서 기특하다 그러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왜 저 모양을 행동할까 이러셨을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참 한심해 보였을까. 내가 기름부어서 왕으로 세워놨더니 고작 저 녀석이 하는 행동이 저 모양이고 내가 기름부어서 왕으로 세워놨더니 내가 함께 동역했던 요나단을 향해서 너 반드시 죽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게 도대체 왕이 맞나? 저게 도대체 아버지가 맞나? 하나님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여러분 결국 맨 마지막 결과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선포했던 저주가 실현이 되었나요? 아니요. 실현이 안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선포했던 심판 선포는 다 성취가 되지만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퍼붓던 저주는 실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늘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왕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잘 귀담아 듣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휘둘릴 필요는 없어요.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너무 휘둘릴 필요는 없어요. 정말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보시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면 귀담아 듣고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이 있는지 회개할 거리를 찾아서 회개해야 되지만 내가 회개할 거리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울고 두면 그 사람이 아무리 욕을 하고 저주를 쏟아부어도 그러려니 하고 듣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 저주는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지 사람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늘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사울왕이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제멋대로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한 소망과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모습은 없는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라도 지푸라기만한 자기의 직분, 자기 권한을 가지고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보다 무언가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주를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사울왕이 했던 어리석은 행동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 감정에 따라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죄를 범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그리하여 심지어 자기 아들에게조차 저주를 쏟아부었던 사울왕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어찌하든 악한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회개할 거리가 있는지를 찾고 겸손하게 늘 회개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내 악한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 어리석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만져주셔서 우리가 마음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